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구름은 아득히 멀리 있고 나뭇가지에 바람 한 점 없는 달. 누가 이 찜통 더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 더위 식힐 음식도 피서 도구도 없으니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게 제일이구나. 조선 중기의 문신인 윤증의 더위라는 시 한 대목입니다. 옛사람들에겐 이렇게 책 읽기가 곧 유용한 여름나기 피서법이었다고 하죠. 일찌감치 휴가 여행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휴가를 떠나기엔 좀 이른감이 있어 무더위를 그냥 껴안고 보내야 하는 주말. 뙤약볕 아래 나서기보단 그냥 집에서 머무르기로 한 거라면 이렇게 조용히 앉아 책 읽기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싶네요. 공교롭게도 책 읽기를 뜻하는 한자 말에는 독서 말고도 간서나 피서라는 말이 있죠. 피서엔 피서가 최고. 물론 한자도 의미도 다르긴 하지만 이 묘한 일치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네요. 7월 8일 일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7월 8일 일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휴대폰 뒷자리 8734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이태호의 임진강 전해드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여름철은 독서 또 출판 업계에선 비수기로 여겨져 왔지만 요즘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멀리 휴가를 떠나는 대신 집에서 혹은 도심에서 여유를 만끽하면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휴가철의 도서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고 해요. 재밌는 건 옛 선비들이 책 읽기에 한자말로 사용하던 단어 중에 독서 말고도 피서, 간서라는 게 있다는 건데요. 피서에는 피서를 이렇게 동음 반복의 언어 유희를 즐겼을 만큼 한여름의 독서가 유용한 피서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서가 보통 정독이나 숙독처럼 정신을 몰입해서 하는 책 읽기를 말한다면 간서나 피서는 가벼운 책 읽기를 뜻한다고 하죠. 뭐 철학이나 역사 관련된 그런 책보다는 소설이나 추리물에 어울리는 책 읽기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 무더운 여름철의 책 읽기는 독서보다는 피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휴가철에 평소보다 소설의 판매량이나 특히 소설 중에서도 추리소설이나 미스터리 소설의 판매량이 갑자기 많이 는다고 해요. 옛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생각이 다들 비슷비슷한 모양인데요. 이 더위 직접적으로 피하기는 힘들지만 즐거운 책 읽기에 집중한다면 잠시 잠깐은 잊을 수 있겠죠. 가벼운 소설 한 권으로 무더위로부터 잠시 도망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일요일입니다.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생활 속의 한방, 중국 공산당 제2세대 지도자죠. 등소평의 장수 비결 들어볼 거고요. 매주 일요일에 함께하는 뇌과학탐구소에서는 뇌 활동을 촉진시키는 잠, 어떻게 자는 게 좋은 잠인지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는 부부클리닉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 주세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재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에는 역사 속 인물들의 건강 비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중국 모택동 주석이 힘든 격변기를 살았음에도 84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어떤 분의 장수 비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자, 모택동을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 또 중국 공산당 지도자 있죠.
네.
역시 중국 공산당 혁명 1세대 모택동이 이어가지고 그 넓은 중국을 통치했던 등소평, 등소평의 건강 장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등소평이요, 정말 파란만장한 혁명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권력 투쟁요, 이거요, 정말 피비린내 납니다.
아.
그런 권력 투쟁의 속에서도 마치 이 낭떠러지를 외줄로 오른 듯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94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요,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람 중에서 정말 보기 드문 경우인데, 사실 이 등소평이 정치적으로 성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건강을 지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등소평은 순탄한 삶을 산 걸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건강하게 장수했다는 것이 참 신기하네요.
예, 이 등소평이 말이죠. 16살 되던 해 1918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때 칼 마르크스를 알게 됐고요.
네.
이 파리에서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한 다음에 모스크바에 가서 공부하다가 중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네.
그래서 1927년부터 공산당 지하운동에 참여하고 모택동을 지지하면서 예난 대장정에도 참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 실각 그러다 또 복권 그러면서 인생의 정말 부침과 고뇌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실각했다가 또 다시 복귀하고 했다는 거죠. 1967년에 실각했다가 1973년에 복귀했고 또 1976년 모택동이 죽고 난 다음에 문화대혁명 때 추방됐습니다. 그러다가 77년도에 복귀해서 정말 오뚜기라는 별명이 얻었던 거죠.
그러네요.
등소평이 바로 중국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은 1980년입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무려 77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등소평이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중국 경제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뭐 중국의 공산당, 군, 각 종족 인민에게 가장 숭배를 받는 탁월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소평이 그렇게 장수했던 것은 정말 양생법, 과학적인 양생법을 잘 지킨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등소평의 건강 장수 비결 중에서 어떤 것부터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뭐 재미난 얘기 한 가지 해드리죠.
네.
바로 등소평의 탁월한 신체 조건이 장수에 한몫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등소평 키가요, 150cm 불과합니다. 정말 조그만하죠.
예.
옛날 미국 그 지도자와 회담할 때 보면 참 가관이었죠.
아.
키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사람이 키가 5cm 커지면요, 피부 면적이 10%, 체중이 16% 증가되고 혈압이 10% 오른다는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또 심장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보다 오래 사는 데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1993년도 중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150cm 미만의 키고 체중은 40kg 안팎이다. 이렇게 조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몸집이 작은 사람들이 네. 장수하는데 유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군요. 키가 작은 사람이 장수하는데 유리하다. 이거 관련돼서는 아마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등소평은 77세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으니까 아마도 평생을 일에 파묻혀 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럼요. 이미 예전에 많이 장수했던 2500년 전 공자님도 평생을 쉴 새 없이 몸과 마음을 써서 부단히 노력한 바람에 장수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네.
등소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날마다 각종 일을 처리했는데 문제는 그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취미활동도 했다는 것이 장수 비결입니다.
네.
그 스스로 말하기를 일은 효율이 중요하니 나는 최소한으로만 일할 뿐이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 들지 않고 모든 근심 걱정을 떨치고 매사에 지나치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한 적게 하려고 하면서 일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어 처리하게 하니까 이것은 내가 좀 더 살려고 하기 위함이다. 내 소원은 1997년까지 사는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바로 등소평이 1997년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등소평은 국가정무를 보는 그 틈틈이 시간을 내서 운동을 비롯한 체력 단련을 많이 했겠군요.
그렇죠. 이 등소평의 신체 신체는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정정했고요.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젊을 때부터 신체 단련을 계속하는 습관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보건활동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예.
나이 들면서는 더더욱 그렇게 했죠. 그렇게 몸관리를 잘 했으니까 뭐 1950년대 후반 즉 40대 후반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체중을 일정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진짜 힘든 일인데요. 네,
그래서 이 등소평의 건강관리에서 보면요. 우선 냉수욕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겨울은 물론이고 1년 내내 냉수욕을 하면서 몸을 단련하고 의지도 다졌다는 겁니다.
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10년 동안 감기에도 한번 걸린 적 없다. 몸이 건강한 원인 중 하나가 매일 아침 냉수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냉수욕 하는 자체가 네. 우리 몸이 차가운 자극에 대한 적응 능력을 높여줍니다. 이 단련하는 분들은 갑자기 어떤 찬 기운을 좀 당하더라도 네. 몸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감기라든가 기관지염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등수병도 늙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늙어서 이제 냉수욕은 못하게 되니까 온수욕을 했다. 요거는 모택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냉수욕이 중국 공산당 지도자의 필수 항목이었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그러면 혹시 수영도 즐겨 했나요?
아, 그럼요. 이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수영을 좋아하긴 마련입니다. 등수병도 마찬가지로 수영을 좋아했습니다.
예.
그런데 수영장에서 수영한 것이 아니고 바다 수영을 즐겼습니다. 등수병 말하 내가 수영할 수 있고 특히 바다 수영을 즐기는 것은 내 건강이 아직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이면은 중국 지도자 휴양지인 북대야라든가 진황도 혹은 따랭 같은 해변 도시로 가서 요양하면서 매일 수영하고 일광욕을 즐겼다는 겁니다.
네.
팔순 나이가 되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와.
뭐 비바람이 불어도 개의치 않고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수영했다. 그런데 한 번 나가면 한 시간 넘도록 즐겼다는 겁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도 계속 전진. 그래서 고요한 정원에서 발길 가는 대로 걷는 것보다 이 바다 내에서 풍랑 있는 데서 수영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수영한 다음에는 다리가 튼튼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뭐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심지어 74세 때는 헤엄쳐서 큰 강을 건너기까지 했답니다.
와, 그러면 등소평은 냉수욕을 하는 것 그리고 수영을 즐기는 것 말고 또 어떤 운동을 했나요?
예, 등소평도 모태통화와 마찬가지로 산보도 늘 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 늙어서 행동이 불편해졌을 때도 산보를 계속했다. 매일 오전에 집안의 정원을 18바퀴나 돌아다녔답니다. 이 정원이 좀 한 바퀴가 약 140m니까 뭐 곱하기 하면 2.5km를 매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그러면서 어깨하고 팔을 펴고 다리를 차면서 뼈와 근육을 움직여줬다는 겁니다. 몇십 년을 하루같이 멈춘 적이 없었다. 그리고 산보할 때는 한마디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뿐이 아닙니다. 등산도 즐겨했습니다. 75세일 때도 중국의 황산을 등산했습니다. 뭐 중국 황산은 우리나라에도 가보신 분 많겠는데
예.
경관이 매우 뛰어나가지고 이태백이 대지의 꽃이라고 극찬했던 산이죠.
예.
이 1800m의 주봉이 3개인데요. 이 돌계단 4만 개를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대단히 힘든 곳이죠.
네.
뭐 그거를 다 뭐 75세 때 다녔다니까 뭐 건강을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예.
그리고 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당구 같은 간단한 운동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역사 속 인물 중에서 등소평의 건강 비결 이야기 첫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김민채의 노래입니다. 오늘 밤.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일요일에는 고려대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와 함께 새롭고 흥미로운 뇌공학의 세계 탐구해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데 지난주에는 잠이 우리 뇌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들려주셨어요. 덕분에 매일 자는 잠 어떻게 자는 게 좋을지 궁금해졌는데 우선 좋은 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아, 네.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좋은 수면은 아침에 눈을 떠서 5분쯤 후에 네.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통증, 예컨대 이제 두통이나 근육통이 없어야 하고요.
네.
낮에 졸리거나 피로에 의한 집중력 장애, 기억력 장애 등이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
이상적인 수면을 정의하기 위해 의학 통계적 연구를 수행해본 결과 잠자리에 누워 5 내지 10분 이내에 잠을 잘 수 있어야 하고요. 자는 중간에 깨어나지 않았을 때 양진의 잠을 잤다고 할 수 있답니다.
네.
이러한 몇 가지 조건들에 더불어 적절한 시간을 자는 것이 좋은 잠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상쾌한 기분이 들고 누웠을 때 일찍 잠들고 중간에 깨지 않는 게 좋은 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적절한 시간을 자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적절하다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인 거죠?
사실 많이들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네.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으로 영국 국민건강보험과 미국 수면재단이 및 뭐 그 외에 다양한 기관에서 8시간을 사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학계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잠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공통으로 시사하는 사실 중 하나는 잠을 너무 짧게 자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길게 자는 사람들이 비교적 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수명 또한 짧다는 것입니다. 잠을 적게 자서 병에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들이 잠을 적게 잘 수밖에 없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6시간 이하 혹은 10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들은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8시간이라는 현재의 권고는 아무래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개인에게 있어 적절한 수면 시간은 아무래도 성별이나 나이, 뭐 환경 같은 다양한 요인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자는 게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고 또 질병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요인들이 개인의 수면 시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성별의 영향인데요.
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여성은 깨어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인 멀티태스킹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네.
뇌의 휴식 시간이 남성에 비해 길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에 따라 미국 듀크대 연구팀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수면 부족에 대한 저항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잠이 부족할 경우 훨씬 더 빠르게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스트레스 수치가 증가하게 되며 그 폭도 훨씬 크다고 합니다. 반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단기간 수면 부족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은 수면에 대한 저항성에도 차이가 나지만
네.
적절한 잠을 자야 하는 시점에도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독일 마크 프랑크 연구소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지능과 수면 패턴이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했고요.
예.
사람이 숙면을 취할 때 수면 방추파라는 12에서 14Hz의 뇌파가 관찰됐대요. 여성은 저녁 시간에 잘수록 남성은 낮잠을 잘수록 수면 방추파에 접어드는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잠을 자기 훨씬 쉬워지고 내 활동력을 포함한 기억력, 정보 처리 능력 등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남성과 여성이 왜 각각 다른 시각에 깊이 잠들기 쉬우며 수면의 효과가 상승하는지는 사실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성별에 따른 호르몬의 차이에 아마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많이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녀 차 성별이라는 게 잠을 얼마나 자는 게 좋은지 또 언제 자는 게 좋은지를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는 어떤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릴수록 많이 자야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적게 자도 사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 수면재단에서 2015년도에 개정한 연령대별 권장 수면 시간에 따르면 네. 3개월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14시간에서 17시간.
맞아요. 많이 자죠.
그렇죠. 11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12시간에서 15시간. 그리고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에는 11시간에서 14시간. 5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10에서 13시간, 그리고 취학 아동의 경우 9시간에서 11시간,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8에서 10시간, 그리고 26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7시간에서 9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대략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부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43.9%가 하루에 6시간도 잠을 자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 청소년의 권장 수면이 8에서 10시간인 것을 우리 생각하자면 사실 이거 매우 위험한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청소년의 수면에 의한 건강 위협은 사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수면 패턴은 성인보다 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예.
이러한 연구들의 기초에 볼 때 가뜩이나 성인보다 더 긴 수면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야 한다는 이 현 상황은 사실 청소년 건강에 대한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잠을 많이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죠.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뭐 청소년기에 뭐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12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적절한 수면 패턴이 몇 시쯤 자서 몇 시쯤 일어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등교 시간과 사실 성적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했고요.
예.
오전 8시에 등교하는 그룹과 12시에 등교하는 그룹, 그리고 16시와 20시에 등교하는 그룹이 GPA, 그래서 Grade Point Average라고 해서 성적을 확인해 본 그런 결과
네.
16시와 20시에서는 성적 차이가 사실 거의 없었고요. 더불어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에 반해 정오에 등교한 그룹에서는 약 10% 정도 감소한 성적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보편적인 오전 8시에 등교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50% 감소한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정오에 등교하는 것마저도 청소년의 등교 시간으로 조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요. 그리고 미국 워싱턴 대학 청소년의학과 주디스 교수 연구팀에서는 8시 등교와 8시 25분 등교 시 건강상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요.
네.
이 단 25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8시에 등교한 집단은 25분 후에 등교한 집단에 비해 10% 이상의 우울 증상이 나타났고요. 건강 클리닉 방문 횟수 또한 15% 이상 많아졌음을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아마 직장인들도 9시 출근과 9시 25분 출근이라면 확실히 그 우울증이 차이가 날 것 같긴 한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교육 관계된 분들이 혹시 저희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다면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이 등교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성별 그리고 나이에 따른 이 수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잠잘 때의 환경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충분히 생각할 볼만한 이야기인데요.
네.
둘 간의 관계에 대해 실험을 해본 연구팀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아이토벤 공대의 아시트 미슈라 박사는 침실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실내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서 깊고 효율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수면은 얕은 잠의 비율이 늘어나고 중간에 잠이 깨는 횟수도 훨씬 증가할 수 있는데요.
네.
근래 미세먼지 위협 때문에 창문을 열고 자는 것이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실제로 미세먼지 자체가 양질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연구 또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 워싱턴 대학 마타 교수는 깨어있는 동안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수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숙면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네.
수면 중에 환경뿐만 아니라 깨어있을 때의 환경 또한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낸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요즘 건강에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는데 수면의 질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조금 의외의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조금 없애고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조금 전에 제가 미세먼지 얘기를 하면서
네.
갑자기 목이 타는 그런 고통을
네.
느꼈는데요.
예.
이렇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사실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을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는데요.
예.
우선 이 팀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서 수면의 단계와 수면 중 패턴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수면은 얕은 잠을 자는 REM 수면과 깊은 잠을 자는 비렘 수면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예.
보통 처음 잠에 빠지면 비렘 수면 상태에서 점점 깊은 잠에 빠져들다가 대략 1시간 30분쯤 후에 REM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1시간 30분을 기준으로 비렘 수면과 REM 수면을 반복하며 잠을 자게 되는데요.
예.
최근에는 스탠퍼드 대학의 수면 생체 리듬 연구소 세이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처음 잠이 든 후 비렘 수면을 유지하는 1시간 30분 동안 숙면을 취하면 자고 싶은 욕구가 가장 빨리 해소되고 피로도가 잘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
반대로 첫 비렘 수면을 방해해본 결과 다음 수면 단계들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수면 상태가 불안정해지고요. 수면 후 느끼는 피로도 역시 굉장히 크게 증가함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잠든 후에 처음에 그 3시간 30분 동안을 잘 자면 그 뒤에 수면의 질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쩐지 잠이 잘 들지 않아서 뒤척거리고 나서 잠을 자게 되면 잠을 꽤 많이 잤는데도 피곤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이유를 명쾌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들고 나서의 그 처음 1시간 30분 숙면을 취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사실 특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를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죠.
맞아요.
예, 이럴 때는 일과 수면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뭐 가령 새벽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평소에 잠자리에 들던 시간에 졸음이 몰려오면 한숨 자고 일어나 일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
졸린다는 것은 잠을 깊이 잘 준비가 되었다는 몸의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가장 졸릴 때 자면 수면의 골든타임인 첫 1시간 30분 동안 숙면을 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잠자리 전에 내가 곧 잠을 잘 것이라는 것을 몸에 잘 인지시키는 것이 첫 1시간 30분 동안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잠자기 전 30분마다 따뜻한 물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거나 간단한 운동 등을 매일매일 해주면 몸은 다음 그 행동을 취할 때 곧 자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잘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별, 나이, 또 환경에 따른 적절한 수면 패턴부터 피로를 잘 회복할 수 있는 잠드는 방법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려대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님이 사연 주셨어요. 건강한 아침 가족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좋은 정보 많이 듣고 생활에도 많은 도움받고 있어요 하시면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박영래 님이 신청하신 곡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폴킴의 노래예요. 모든 날 모든 순간.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부부 클리닉.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고 있죠. 오늘은 성의학 전문가 강동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니까 떼수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일지 짐작이 잘 안 되는데 여름이니까 좀 위생관리를 잘 하자 뭐 이런 건가요?
예, 이게 저기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저렴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일종의 발명품 같은
그렇죠.
그런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실제로 뭐 외국에서도 이 외국 친구들 보면 실제로 안 씻잖아요. 그냥 그쵸. 샤워하는데.
때를 미는 거는 거의 흔치 않죠.
그쵸, 예. 뭐 한국의 이런 목욕 문화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도 관광객들도 굉장히 주장이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뭐 일부 피부과 선생님들은 뭐 각질을 너무 제거한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시원하더라고요.
네. 여전히 그 시원함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아니 그런데 이 떼수건하고 네. 성의학하고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예, 물론 청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병원에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그 성문제로 찾아오시는데
네.
20대 후반의 신혼부부예요. 그 아내가 남편이 새벽에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화장실에서요?
예,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아내의 표현으로는 이제 결혼해도 가끔 남자들은 자위는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네.
또 실제로 뭐 제가 늘 강조해 왔습니다만 자위는 인간의 본능이고 남녀 불문.
네.
다만 이제 결혼한 경우에 문제를 어느 기준으로 보냐면 자위가 실제 부부 사이의 성생활보다 많을 때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네네.
있을 수는 있는데 자위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네.
이 남편의 행동이 문제였죠.
네.
그 행동이 뭐였냐면 남편의 손에 그 초록색. 요즘 뭐 흰색도 있고 과거엔 또 빨간색도
핑크색도
있었어요.
핑크색도 있고요.
그런데
네.
예. 요즘은 초록색이 하여튼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이 초록색 떼수건이 있었고 이 떼수건으로 이제 자신의 중요 부위를 예, 박박 문지르고 있는 모습이 관찰됐던 거죠.
오, 아니 혹시 그러면 그 남편이 청결을 뭐 지나치게 중시를 한다든지 하는 뭐 결벽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였나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예, 저도 뭐 떼다울 쓰는 이유가 청결해지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분 그게 아니었어요. 아마 이 이야기에 어떤 남성분들은요, 과거에 이런 경험도 있다거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실은 이전부터 하도 이 방송에서 그런 분들 놀려대가지고 요즘 많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네.
군인들이 군대에서 이 군대 있는 동안 이제 외롭잖아요.
네.
예, 여자친구는 밖에 있고. 그래서 너네들 이 남성으로서의 정력을 키워야 돼. 그러면서 엉뚱한 행동 중에는 피가 나도 사포로 문질렀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떠도는 소문인데 사실은 실화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너무 위험한 일이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성기의 감각을 거친 자극으로 무디게 해서 실제 성에 조금 더 오래 하고 싶다는 이런 남성들 굉장히 불쌍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사포 얘기는 피가 나도록 이 얘기는 너무
네.
무식하잖아요.
예.
이걸 제가 몇 번 지적하고 나서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 그 얘기한 분들이 없어요.
네.
근데 요즘 최근에 다시 등장한 게 이 떼수건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뭐 성기능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네.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남편이 제가 물어봤죠. 도대체 왜 그랬느냐. 저는 알고 있죠. 이제 사포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이 남편 왈, 이 까칠까칠한 이 떼수건에 적응되면 아내의 몸속에서는 그렇게 빠른 느낌이 안 올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진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남편은 성기능 장애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사정하는 조류를 걱정했던 거죠.
아이고.
근데 이 처절한 노력. 네. 이 부분이 이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먼저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꼭 알아야 되실 게, 무조건 1번 여성이 오래 한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은 뭐 성인하면 실제 삽입성인을 뭐 30분에서 1시간을 했다. 그래서 내 아내나 내 여자친구를 뭐 죽여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근데 실제 성인은 그렇게 오래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실제 정상인, 요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정상인의 삽입 성행위 시간은 5분에서 7분이 평균입니다. 이상한 뭐 포르노나 이런 야동이나 뭐 친구들은 뭐 1시간씩 한다고 그러는데, 1시간 하게 되면 죽죠.
아.
예, 그래서 보통은 5분에서 7분이 정상이고요.
네.
3분 미만을 조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빨리 끝나는, 심지어는 뭐 삽입하자마자 또는 자극을 받다가 삽입 전에도 사정한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조루한 자들이 이제 단순히 무식하게 무디게 하는 방법으로 콘돔을 여러 장 겹쳐 쓰기도 하고요. 또 콘돔에 휴지를 말아 넣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안 느끼겠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마취제, 마취용구를 바르기 하나 뭐 이렇게 스프레이가 있어요. 약국 가면.
네.
차마 이제 글로 표현할 수는, 말로 표현할 수는 그런 희귀하고 터무니없는 짓을 전문가 입장에서 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이 한국의 의대에서는 성기능 장애는 안 배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의사들이 이제 성의학을 전문으로 트레이닝을 받지 못하니까 일반인들이랑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무디게 하면 좋을 줄 알고
아이고.
이런 마취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성기의 감각신경을 잘라버리고 찢어버리는 이런 무식한 치료를 하는데 이 치료 방법 자체가 국제학회에서 공식 반대하고 있고 문제의 원인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제대로 된 지식이 없다 보니 요상한 방법이 특히 남성의 조루가 워낙 많다 보니 또 오래 하고 싶은 욕구가 많다 보니 그런 면에서 판치고 또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떼수근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죠.
아니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진짜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요.
진짜 심각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뭐 떡볶이가 맵다고 고추장을 떡볶이 좋아하시잖아요. 보통
예.
여성들도
그렇죠.
그렇고.
매운 음식 좋아하죠.
예, 매우면 뭐 이런 음료수 이름 얘기해도 되지 모르겠지만 쿨땡땡
네,
회원이 먹는 게 있어요.
시원한 그 복숭아 음료.
예, 예. 그렇게 먹는 건 당연하고 아니면 뭐 고추장을 좀 덜 풀든가.
그렇죠.
이게 원인에 대한 대처잖아요. 그런데
네.
또 포켓맵 또 혓바닥을 뒤지거나 자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쉽죠. 그죠?
진짜 너무 극단적이네요. 그렇게.
예. 그런데 이 손상까지 주어가면서까지 마비를 시키려는 참 어떻게 보면 처절하고 애처로운 노력이긴 한데요.
네.
이제 귀두에 민감한 느낌이 이제 드니까 단순히 성기가 예민해서 그런 줄 알고 이런 무디게 하게 된 헛된 노력을 하죠.
네.
사실은 그러나 성기의 예민함은 조루의 실제 원인이 아닙니다.
오.
정상인도요. 우리 몸에서 제일 예민한 곳이 혀끝, 그다음에 집게 손가락 끝, 그다음에 성기의 끝이거든요. 귀두라고 그러죠. 남성 같은 경우에. 다 세 군데 모두 감각을 굉장히 받아들이고 필요로 한 곳이죠. 정상인도 굉장히 원래 민감한 곳인데 이제 사정이 임박하면 막 절박감이 이제 느껴지니까 이걸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없애는 게 치료가 아니고
네.
이런 절박감이 정상인한테도 있거든요. 근데 사정의 극치감이 이제 가까워지는 이런 절박감이 보통 사람보다 빨리 오는 게 문제죠. 그 빨리 오는 원인. 사정 중추하고 교감신경의 문제가 실제 조루의 원인이지 귀두 감각의 문제가 아닌 건 이미 학회에서 밝혀진 지 30년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이 감각에 예민해서 그렇다고 착각한 분들이 있는 것이 참 안타깝죠.
네, 예전에도 그 가장 강렬한 성감대가 신체의 어떤 말초 부위가 아니라 뇌라고 하셨던 기억이 또 나기도 하네요.
아, 그럼요. 이런 이제 감각 아까 뭐 혀끝, 집게 손가락 끝 그리고 성기의 감각 이런 것들을 기록에는 이제 실제 말초 부에서 느끼는 거를 뇌에서 정리해서 가장 민감하게 이렇게 작동하는 과정은 바로 뇌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단순히 성기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책에도 없는 시술을 받았다가 아, 예. 아무 효과를 못 보거나 성감 저하, 마비가 왔으니까요.
네.
또는 감각신경을 손을 댔으니까 통증, 그다음에 심지어는 발기력 저하, 감각이 없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을 못 가니까 발기 저하가 오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국제학회에서는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 이런 문제를 그 시술 받은 의사한테 항의를 하면 뭐 나이 들어서 발견 안 된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딴소리를 하시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네.
원래 그분이 정상적으로 뭐 60대 정도까지 성행위가 가능할 정도의 발기가 됐다고 그러면 이런 감각을 잘라놓게 되면요.
아유.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다른 회사는 전화선이 5회선인데요.
네.
당연히 3회선을 잘라버렸으니까 2회선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통화가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기능에 약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반복되는 이유가 사실은 좀 학술적이고 의사들도요.
네.
또 일반인들도 미국에서는 재미있는 현상인 진료실에 앉아있으면 뭐 같은 영어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논문을 봐요. 그래서 의사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은 논문을 줘요. 이게 이 분야,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이니까
네.
읽어보든지 검색해봐라.
아.
그럼 환자분들이 적어도 자기가 치료하는 게 어떤 건지는 알고 가는데.
그렇죠.
뭐 찾아보시면 앞서 얘기했던 그런 감각을 마비시킨 시술이
네.
조로의 주치료법이라는 그런 학술 논문은 없고요. 반대로 공식적으로 학회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논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조로의 올바른 치료는 아까 제가 사정중추하고 교감신경의 불안정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원인을 다스리는 약물치료와 행동요법의 병합치료가 학술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주치료법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빼고는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병원 역시 그렇게 해서 치료 잘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에는 그런 엉뚱한 시술을 예, 권하는 곳들이 제법 있죠. 단 그런 방법들은 뭐 유명 의대 대학병원이라든지 또는 유명 언론에는 나올 수가 없고요.
네.
약간 좀 찌라시 광고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하는데
네.
그런데 잘 속죠.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그 떼수건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남편과 아내 신혼부부 있잖아요.
네.
그 부부도 이제 처음에는 착각을 했다가 다행히 뭐 정석이 치료를 받으러 이제 병원을 오시면서
네.
그래서 잘 치료되어서 더 이상 뭐 요상한 방법을 안 쓰게 되었거든요.
다행이네요.
한마디로 어떤 문제든 질병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원인에 대한 치료 또 원인에 대해서 정석의 치료가 어떤 건지 아까 제가 논문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런 걸 잘 참고하시고 내가 받는 치료가 정말 대학 병원급에서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외국에서도 하는 건지 또 교과서에 있는 건지 국제 저명학회의 논문으로 인정받은 건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떼수건 쓰는 남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성의학 전문가 강동호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5646번 쓰시는 분, 매일 아침 이진 씨 방송 듣고 있으면 정말 건강하고 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윤향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신청해 주셨네요. 아, 제가 그렇게 건강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기분도 행복해지신다니까 정말 좋습니다.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윤향기의 노래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작은 차림 다정한 복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한 아침입니다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 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조은성의 곰배령 전해드릴 거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